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서로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언에서도 화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것과 허물을 가리우는 것은 그 마음에 미움이냐 사랑이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도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서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허물이 보여도 덮어줄 수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허물을 덜추어내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덜추어내서 사람들을 이간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잘못을 무조건 다 덮어줘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죠. 사랑으로 대하느냐 미움으로 대하느냐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9절에서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남의 말을 한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할까요?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문맥상으로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성공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흉보는 말이나 안 좋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들을 때도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이고 그 사람 성공했대 참 잘됐대 그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걸 잘 듣습니까? 그냥 대충 들어요. 그런데 아이고 누가가 참 그 안 좋대 뭐 흉보는 이야기나 또 안 좋은 이야기 하게 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 그래?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걸 주워 듣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8장 9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아주 스페셜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타락한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의 훌륭한 일을 말하거나 잘 되는 일을 말하거나 성공한 일을 말하게 되면 뭐 근성근성으로 들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을 흉보거나 또 누가 망했다 그러면 그냥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잘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은 남의 흉을 보고 헐뜯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건 별짓과 같다. 솔깃 대해져서 재미있게 듣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듣기만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서 이제 또 전하는데요. 그 사실대로만 또 전하면 들은 대로만 전하면 또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알파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막 더 그냥 불쾌해가지고 아주 나쁘다고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화목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 심성이 뒤틀려가지고 사랑 대신에 미움이 화목 대신에 싸움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해요.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형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자기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평소에 없던 소리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오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당신의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소도 잡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럼.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형은, 아유, 그렇구나. 그동안 못 받은 동생이 왔구나. 좋아해야 되잖아요.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던 그 동생이 뉘우치고 이제 정신을 들어서 바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네. 그러면서 빨리 들어가서 형 동생을 끌어안고 좋아하고 축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이 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이고, 나 집에 안 들어가. 내가 친구들에게 한턱 쏠려고 인신 좀 써보려고 양새끼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시더니만은, 아,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것도 제대로 된 동생도 아니고 재산을 다 탕진한 그 녀석이 돌아왔는데 소를 잡다니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 꼴을 봐?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아주 삐졌습니다. 상당히 삐졌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형이 동생을 가르쳐서 뭐라고 묘사하는가.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 문장을 보면은요, 이 형이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동생이 돌아오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 동생이 돌아왔군요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군요, 이렇게 말해요. 헬라어 성경 보니까 호휘호스,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무슨 얘기예요? 걔는 내 동생이라는 말을 지금 쓱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지금? 동생에 대해서 이미 너는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야. 우리는 형제 관계가 아니야. 틀어졌어. 끊어졌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요, 형을 보면서, 아이고,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말을 해요. 그 헬라 원문을 보면은 호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형제,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요, 형제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를 뜯어서 보면 아라는 말은 same, 같다는 뜻이에요. 델포스는 자궁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형제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동생이, 너의 형제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이 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요, 아,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호 아델포스 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같은 태에서 태어난 형제, 동생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말하고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당신의 동생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형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태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좀 잘못을 해서도 용납하고 화목하고 받아줘야죠. 그래야 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탕자가 탕자가 아니고 집에 있는 형이 탕자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형제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7장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봤습니다만은 한절 한절이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첫째로 말씀하는 것은 서로 화목해야 된다.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먹을 것이 적어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집에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지만은 그거 먹고 힘내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정이 행복한 것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매일 맛있는 거 먹고 매일 그렇게 고기와 이런 잔치를 해도 서로 다투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유대나라에 한 랍비가 있었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12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랍비는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서로 화목하고 다투지 않고 잘 이렇게 자라기를 원해서 형제 우애를 늘 강조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모든 식구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아버지, 내가 보니까 다른 형제들은요 잠꾸러기예요. 다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시간까지 저는 기도했어요. 잘했죠 아버지. 그런데 형들요 못 쓰겠어요. 기도도 안 하고 잠만 퍼져 자고 있어요. 그렇게 아들 다른 형제들에서 흉을 보는 거예요. 그 유명한 랍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점잖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형제들의 흉을 볼 바에는 너도 기도하지 말고 가서 잠이나 자라. 그게 더 낫다.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화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화목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화목을 깨는 말과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슬기로운 사람이 되라.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럼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 종이지만은 슬기로운 사람이 되면 부끄러운 아들을 가르치고 오히려 주인의 유산까지도 물려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기롭게 살아가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3절에 도나귀는 도가니는 은을 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해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여기에 말하는 도가니나 불무는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마음은 연단을 받게 되고 또 연단을 받을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성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연단을 받고 성숙한 사람은 말도 성숙하게 해야 되고 세련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은요 형들이 미워해서 팔아먹었잖아요. 형제 안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13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지요. 감옥에 또 들어가고 나중에 전화위복이 돼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참 괘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분풀이를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말하는 것은 저를 팔았기 때문에 형님들 절대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저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뜯어서 보면 정말 세련된 말이고 품격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주의자인 토저 목사님은 오늘 현대교회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신자들이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서 살만 두룩두룩 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도 크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렇게 옆으로만 퍼져서 그렇게 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자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구경만 한다는 거예요. 누구 하겠지 뭐. 그러면서 발장 끼고 구경만 하니까 현대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신자들 안에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 분열과 다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교회에 아주 좋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인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덕분으로 살아온 걸 알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람의 연령에는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연 연령, 건강 연령, 정신 연령, 영혼 연령. 보통 우리 자연 연령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세월이 지나면 또 떡국을 먹고 나면 한 살씩 해마다 그냥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뭐 누가 막을 수도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나이가 세월이 지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 나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운동을 잘 하느냐, 얼마나 몸을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나이는 다를 수가 있어요. 나이는 70이라도 운동을 잘하면 40대, 30대와 같은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이는 30밖에 안 되는데 맨날 먹기만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그 건강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70, 8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신연령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60인데도 그 정신연령을 보면은 처 유치원생 아이들 같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이는 참 어린데 그 정신연령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정말 참 어른 같은 성숙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영혼연령, 뭐냐면 신앙생활한 지가 40년, 5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처음 교회 나온 사람처럼 초신자와 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정말 갓 나온 초신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정말 잘 믿고 잘 섬기고 그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영혼연령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흐르고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날마다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네 가지 고통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질병, 고독감, 빈곤, 역할 상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이곳저곳 쑤시고 아파요. 또 뭐 아들, 딸, 시집 다 보내고 이제 두 내외가 살거나 혹은 또 한쪽에 먼저 가시거나 하면은 이제 고독함을 누리게 돼요.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갈수록 돈벌이가 없어서 물론 뭐 넉넉하게 사는 분도 있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어요. 역할 상실입니다. 이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대인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만은 대인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생의 실패 이유, 어떤 사람이 왜 실패하는가 그 이유를 조사했더니만은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이유가 그 사람이 기술이 적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했다. 그것은 15%밖에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실패한 이유가 뭐냐? 85%가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도 잘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러면 그때는 그 나라가 부강해요. 태평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 삐뚤 길로 가고 이제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4절에 보면은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괴사한 입술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 거짓말들, 여기에 설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악한 입술을 잘 듣고 악한 혀에서 나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악한 말, 좋지 않는 말은 귀를 닫아버려야 되는 것이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나쁜 말을 들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왜 나쁜 말을 잘 할까요? 부모님들이 애들 키우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애들 입에서 그 착하디 착한 애들 입에서 나쁜 말이 나와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먼저는 집에서 부모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들이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녀들이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5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다른 사람을 회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특히 오늘 본문에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을 조롱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다가는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조롱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복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6절 말씀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잘 되면 그 부모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주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못해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것도 문제죠. 애들이 버릇없이 말하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은 누구 탓일까요? 부모 탓입니다. 애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맨날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 화를 내고 소리소리 지르고 싸움을 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이 아들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형제는 확연하게 달라졌는데 형은 의대 교수가 되어서 금주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막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러나 동생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 구실을 못해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두 사람 불러놓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랬어요. 형은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이 금주운동가가 됐지만은 동생은 그 환경에 노예가 돼가지고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은 똑같아요. 둘 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얼마나 참 잘못된 길로 많이 갑니까? 얼마 전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중학생이 학교 가서 선생님, 여자 선생님 머리를 뒤에서 탁 때렸어요. 그래서 왜 때렸느냐 했더니 친구가 선생님 머리 때리면 2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때렸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우리 담임 선생님을 때리기로 했는데 보니까 담임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에요. 그 남자 선생님 대가리 때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골라서 약한 여자 선생님 머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선생님을 존경했는데 요즘은 그저 돈만 주면 2만 원만 줘도 선생님 머리를 때리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7절에 보면 거짓말이나 지나친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분외의 말, 분수에 지나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은 물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 안 되고 분수에 지나친 이런 말 하지 말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을 할 수 있다는 language,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동물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음성을 통해서 의사전달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처럼 논리적으로 감정에 있어서 이런 아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하잖아요. 거짓말은 나쁜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특히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에서는 그랬대요. 거짓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저 낭떠러지에 가서 그냥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 잡히면 이 코하고 귀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8절에 뇌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즉 어디로 향하든지 흉통하게 하느니라. 아, 이 말을 보면 아이고 뇌물 좋은 거네. 뇌물 자꾸 써야지. 그 말입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어떻게 잘 형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을 쓰니까, 뇌물을 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한국에 별명이 뭡니까? 뇌물공화국이라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뇌물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았다가 나중에 탈로나서 다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지만은 이간질은 허물을 들추어내고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10절 말씀에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10절에 보시면은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여러분 한마디의 지혜가 매를 백대나 때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충고할 때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되면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한마디 이것이 잔소리보다 나은 것이고 매 백대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또 대인관계도 좋고 가정에서 서로서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고 특별히 지혜롭게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